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우울감, 의욕 저하, 흥미 상실, 수면 장애. 이런 증상을 일상적으로 안고 사는 우울증 환자가 작년 한 해 동안만 68만 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2년에 비해 5년 만에 15%나 늘어난 숫자라고 해요. 진료 환자 수만 따져서 68만 명이라고 하니 치료 없이 그냥저냥 우울증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건 20대와 70대 우울증 환자 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까지 불리면서 현대인이 흔히 앓는 질병 중 하나라곤 하는데 우리나라 20대와 70대의 마음의 감기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취업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기에 걸리면 콧물만 나도 서둘러 감기약을 찾게 되는데 마음의 감기라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간혹 치료하지 않고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울증도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사실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12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오석준의 웃어요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마음의 감기,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지난 한 해 동안만 68만 명이나 됐다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을 해봤습니다. 젊음 하나면 삶의 의욕이 충만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요즘 우리나라의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점이 눈길을 끄네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압박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겠죠. 또 성별을 놓고 보자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물론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울증은 식욕이 감퇴하고 수면량이 줄어든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오히려 그 반대로 식욕이 왕성해지고 또 과다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매일매일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햇볕을 쬐고 또 몸을 움직여주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또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우울증이 더 쉽게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햇빛 속의 산책의 효과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날씨가 좀 맑고 좋다라고 하면 잠깐이라도 나가서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의 시간에는 심근경색 시술 후에 건강관리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안과질환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질문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시간에는 지나치지 않은 독성이나 자극은 인체에 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항력을 키워준다라는 개념이죠. 호르메시스 효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0485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심근경색 시술 후에 왼쪽 팔다리가 계속 저립니다. 병원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2차 병원에서 주사 및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명쾌한 처방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심근경색 시술을 받으셨다면 스텐트 시술 말씀하신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텐트, 즉 좁아져 있는 부분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망 같은 걸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런데 심근경색 시술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은 심근경색 시술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협심증을 확인하기 위한 심장 관상 동맥 조형술.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죠.
네.
또는 우리가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부분을 열어주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스텐트라고 하는 그런 망. 관상동맥이 피떡으로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넣는 것을 보통 심근경색 시술이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술을 받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술 후에도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시면 이게 좀 걱정스러울 것도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증상이 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심근경색 시술, 즉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네.
왼쪽 팔이 계속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있다. 그거는 또 다른 스텐트 시술을 받거나 다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팔다리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왼쪽에 치우쳐 있는 심장의 심근경색의 증상으로는 왼쪽 팔이 저리거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다리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팔다리가 계속 저린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선 혹시 이것이
네.
심근경색 시술이 아니라 뇌경색 시술이었고 오른쪽 뇌경색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경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오른쪽 뇌에 있는 일정한 부분이 막히지 않도록 뇌에도 또 스텐트를 박을 수가 있거든요. 뇌혈관에도.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왼쪽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 심근경색 시술 후에 왼쪽 팔다리가 저린다. 이거는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술을 한 후에도 어떤 경과가 어떤지도 봐야 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군요.
일단 심근경색 시술,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 급한 위기는 넘겼지만 사망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근경색 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퇴원 후에 1년 후, 그러니까 시술을 받고 1년 후에 사망률을 또 비교를 해봤는데 여전히 10분 중에 한 분은 퇴원 후에도 다시 심근경색이 재발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건 여전히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12개월 이상은 항혈소판제, 즉 피떡이 생기지 않는 것을 계속 먹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혈 과정에서 우리 몸에 방어인자 역할을 해서
네.
상처가 생기면 피가 흐르지 않고 멈추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혈관 내에서도 피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막아주는 항혈소판제를 시술하고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 먹어야 된다는 그런 환자분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항혈소판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스피린 같은 약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스피린은 상품명이면서 동시에 성분명이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1897년에 개발돼서
와.
110여 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상품명 대신에 이제 성분명을 말씀드리면 클로피도그레이드라고 하는 성분도 약 15년, 20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이 외에도 티카그렐러랑 프라스그렐 같은 이런 성분 등이 계속 개발이 돼서
네.
환자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이러한 심근경색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지만 이런 증상이 아예 없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항혈소판제를 먹지 않고 그냥 생활습관 개선만 해도 되는 건가요?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항혈소판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급할 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때 먹어야 되는 약은 어느 정도 드시면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본인이 생명에 위협한 순간보다 약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 내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안전하고 항혈소판제로서 혈소판이 엉키지 않도록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는 거의 중단하지 않습니다. 평생 드셔야 되고요.
네.
중단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드시면서 생활습관 개선, 금연이라든지 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걸 하셔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2026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장기침을 해요.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고 새벽 2시부터 음식물 병합 처리장에서 일을 하는데 가스 냄새가 많이 납니다. 큰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하셨는데 이렇게 몇 달이나 기침이 이어지는 거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8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기침,
네.
3주 미만인 경우에는 급성기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즉 두 달, 세 달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의사의 진찰에 따른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만성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후비로 증후군.
예. 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생기는
그렇죠.
하고선 가래르가 나오는 그게 많은데요.
네.
그 외에도 담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COPD.
예.
그리고 진짜 무서운 증상이 없지만 만성 기침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암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얼른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우선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봅니다. 그래서 기침을 일으키는 환경이 예를 들어서 밤에는 괜찮은데 직장에서만 기침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예.
담배를 끊은 다음엔 기침이 좋았는데 담배를 다시 속상해서 피고 난 다음에 다시 기침이 시작됐다. 찬바람이 불면 기침이 된다. 충농증이 동반이 된다. 꽃가루가 날릴 때 이런 걸 얘기를 잘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보통 우리가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는 기관지 확장증이나 또는 폐사진에서 어떤 종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촬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도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줘야 될 텐데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흔한 것이 우리나라는 1등이 상기도 기침 증후군 바로 이 후비르 증후군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천식이 많고요.
아.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저도 조금 늦게 어제 저녁 좀 늦게 먹었거든요.
예.
삼겹살을 고는 거를. 네. 역류성 식도염.
아.
그 아침에 목소리가 잠기는 거예요.
예.
이 위산이 갈라서.
그 맞아요. 말,
그리고 담배나 기타 기관지 감염 일으킬 수 있는 결핵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또 일부 고혈압약 중에 무슨 프릴로 끝나는 약들.
네.
이런 것들이 한 90%가 넘고요. 5% 미만이 보통 폐암, 암종. 또 심장 질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 5%는 놓치면 치명적일 수 있어서
그러네요.
예, 기침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 질환부터 치료를 해야지 이 기침 증상도 다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가장 흔한 기침을 예방하는 방법은 금연입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원인을 발견했다면 원인 제거.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때문에 그렇다면 혈압약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성기침의 대부분 상부호흡기 증후군 감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환절기 같은 경우는 손 잘 씻고 외출할 때 따뜻한 옷 입고 필요하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원인부터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염이나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는 완치 개념보다는 조절의 개념의 그런 질환이잖아요. 따라서 꾸준히 약물 복용도 하고 필요하다면 코에 이렇게 칙칙 뿌리는
네.
스프레이 같은 걸 미리미리 뿌리는 것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어제 늦게 식사를 하시니까
네, 어제 늦게
아침에.
아들하고 늦게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라면 기침 증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우선은 밤에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침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커피, 소다, 초콜릿 등에 대한 카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역류성 식도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간혹 베개를 너무 낮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늦게 주무시지 말고 네. 카페인 음료를 좀 덜 드시고 그다음에 베개만 조금 높게 하신다고 하면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을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심장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된다.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의 일부 근육이 문제가 발생해서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네 글자로 된 질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네 글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옥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0941번 쓰시는 분 문자 또 보내봅니다. 임주리의 백만송이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전에도 한번 신청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노래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임주리 노래로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MBC 최고의 프로그램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다른 가수의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전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임주리 씨가 부른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주리의 노래예요. 백만송이 장미.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가 부분별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문의 주신 윤상원님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결막염이 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저는 47세 남성입니다 하셨어요.
예, 이런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보통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게 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후 변화라든가 활동 여부에 따라서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결막염 관련 내용인데요. 미니를 통해서 임지현님이 보내주셨어요. 결막염 걸렸을 때 안약 넣으면 더 안 좋은 건가요? 또 렌즈를 끼면 왜 빨갛게 충혈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렌즈 끼면 눈이 더 나빠지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은 이제 결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결막에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안약을 넣으셔야 되겠죠. 보통 이제 항생제라든가 소염제 아니면 좀 가려움증을 없애줄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막염을 보통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이런 감염성 결막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세균성 또는 이런 바이러스의 그 결막염인 경우는 렌즈도 하나의 이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게 되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컨택렌즈를 빼셔야 되겠고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굉장히 결막에 자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택렌즈 또한 자극이 주어서 이런 경우에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렌즈를 착용한다고 시력이 더 나빠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위생 상태가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8112번 쓰시는 분의 질문이에요. 32살 딸내미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중고등학교 때쯤 안과에 가서 비문증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잊고 있다가 요즘 또 눈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선생님으로부터 녹내장 기미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무섭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는지 당장 실명이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우선은 녹내장이 시력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을 텐데 우선 간단하게나마 녹내장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녹내장이 어떤 질환이죠?
예, 녹내장은 시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야의 결손, 즉 보이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고 중심 시력은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진따님이 중고등학교 때 비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혹시 이런 증상이 녹내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비문증과 녹내장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이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네. 녹내장성 시신경 변화가 올 수 있고 또 근시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비문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 따님의 시력이 좀 근시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네. 그러면 녹내장이 생긴 경우라면 대개 증상이 어떤가요?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성 녹내장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신경이 서서히 나빠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거의 증세를 못 느끼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경우에 즉 말기가 돼서야 자기가 증세를 느끼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졌다든가 이런 것을 호소하게 되겠고 또 드물게 있지만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으로 이제 그 안압 손상에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랑 이런 것이 있는데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복통이 있을 수가 있고 마치 무슨 체한 것 같이 이렇게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내과적인 질환이 아니라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시력에는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사실은 뭐 시력은 보이는 시력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을 늦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통 시야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서야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급성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는 안구 통증과 함께 시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실명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하셨는데 일단 발견을 하셨으니까 치료를 잘하면 시력 저하나 실명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녹내장은 이미 진행된 것은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검사에서는 안압 검사, 안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녹내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압 검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않고 그 외에도 시신경 검사라든가 시야 검사 아니면 시신경 빛 간섭 단층 촬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소 생활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권한다면 목이 편한 복장, 즉 넥타이를 너무 조인다든가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담배는 굉장히 흡연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음주도 좀 적게 마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 저 머리에 이제 피가 많이 몰리는 이런 자세라든가 배에 그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운동은 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고개 숙인 채로 숙인 자세로 오래 있는 것, 또 네. 어두운 데서 작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저희가 올 1월 31일 수요일에 녹내장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다뤘었거든요. 오늘 청취자분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녹내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휴대폰 뒷자리 2405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손주 넷 가진 할머니입니다. 10살 손주가 2년 전에 녹내장 진단을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도 녹내장이 생긴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년기 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연소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 증상은 이제 보통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어른들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가요?
예,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전방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육이 이상하게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전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직접 증상을 호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연소 녹내장인 경우는 또 선천성 녹내장과 좀 다릅니다. 선천성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서부터 바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눈이 좀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외관상의 증세가 있는데 이 연소 녹내장인 경우는 외관상의 특별한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우리가 검사해보고 시야 검사를 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장 임상 증세가 뭐 개방광 논의장과 거의 비슷해서 많이 진행돼서 시야가 감소되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녹내장을 흔히 시력도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는 시력이 계속 나빠져서 실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아이들인 경우는 진행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치료 방법은 우리가 성인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네.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발견되면 평생을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약물을 쓸 것인지 아니면 네. 수술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태에 따라서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손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치료 없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런 시야 감소 이런 시야가 굉장히 빨리 줄어든다든가 진행 상태에 따라서 약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겠고 수술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진행 속도를 보고 거기에 네.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안과 질환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5024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김범용의 노래입니다. 바람 바람 바람.
문 밖에는 귀뚜라미 새들을 지저귀는데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약 이야기인가요?
이게 약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애매한데요.
네.
코세척액. 얘기입니다.
네네.
요새 이제 뭐 방송에서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네. 이제 코 막 이렇게 세척하고 이런 장면 맞아요.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도 끌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이게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오늘 그 코 세척액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궁금한 건 이 코 세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코 세척액인데요.
네.
이제 보통은 생리식염수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비강 습윤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좀 식염수를 뿌리는 스타일도 있지만은 네. 그거 말고 이제 그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PEG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젤 같은 것도 있어요. 맑게 투명한 그런 젤인데
네.
젤은 이제 세척용은 아니고 발라주는 건데. 결국 하는 역할은 다들 비슷한데요. 이제 뭐 식염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코 속을 비강을 세척을 해주게 되면
네.
이제 그 세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먼지라든지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그런 항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씻어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점막이 이제 좀 그 안에 딱지 같은 게 생기면은 건조하고 딱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좀 자극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자극하고 건조한 그런 느낌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비염 증상으로 코막힘이나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증상도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이게 또 어떤 면에 도움이 되냐면요. 코 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안쪽으로 점막에는 이제 그 섬모라는 게 있어요. 그 섬모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소를 해주는 그런 잔털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안에 있는 이제 그 점액질이 제거가 되거든요, 제대로. 근데 그게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코 세척을 해주면은 섬모 운동을 좀 회복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티팟이라는 게 뭐죠?
아, 네티팟이라는 말로도 이게 또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요. 미국에서 먼저 유행을 했어요.
아.
네. 근데 미국에서 이게 유행을 할 때 누가 네. 가지고 온 거냐면 인도에서 온 분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인도에서 이제 뭐 요가, 뭐 아유르베다, 뭐 이런 데서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쓰던 기구가 이제 네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척용 기구인데 인도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이게 산스크리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무슨 말이지 하는 네. 그 좀 그런 생소한 용어지만 이게 이제 90년대 말에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의사로 활동을 잘하고 있던 분이 아 이거 한번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좀 탄력성 있는 그런 재질의 용기로 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이거 써가지고 유명해진 것처럼
맞아요.
미국도 사실 비슷했던 게 이게 2000년대 초에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TV 쇼 있잖아요. 예. 오프라 윈프리 쇼.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의사 중에 또 굉장히 TV 많이 나오는 메멧 오즈라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책 중에 뭐 내 몸 사용 설명서 이제 이런 것은
네. 예.
그분이 거기 이제 출연하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 나와 가지고
네.
아, 이 코 세척함 좋다. 내 티팟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 자체도 네티팟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 세척 기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코 세척을 할 때 그냥 물을 쓰는 것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생리식염수 같은 걸 사용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소금을 이제 생리식염수를 보통 사다가 쓰는 분들도 있고요.
네.
소금을 이제 그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예.
안전한 걸로 치면은 멸균 생리식염수가 제일 안전하고요.
예.
다만 이제 멸균 생리식염수 중에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도 코 세척용으로 쓰는 거는 이제 방부제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방부제 없는 거.
네. 근데 이제 방부제 안 들어있는 거는 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부제 안 들어있는 거를 구입해서 오픈해서 쓰셨을 때는 오픈하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닫아서 보관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냉장이나 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오래 쓰시면 안 돼요. 뭐 이틀, 3일 정도 몰라도.
네.
네. 사실 권장하는 건 하루인데요. 그것도 24시간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네. 그러면 뭐 맨날 한 병씩 사오기
그러니까요.
힘들고 하니까 집에서 물에다 타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용 소금이 있죠. 전용 이제 분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용 분말 쓰셔야지.
그냥 집에 소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건 이물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용하는 물도 최소한 중공사막이나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이나 아니면 뭐 멸균 정제수나 증류수 이런 걸 쓰셔야 되고요. 아 그런 거 다 없다.
네.
그러면 집에서 물을 끓였다가 이제 최소한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끓였다가 그걸 식히거나 아니면 좀 미지근할 때 그런 때 쓰셔야 되는데요. 그냥 막 이렇게 아무 물이나 쓰는 건 위험한 게 미국에서 이걸로 사망한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2011년도에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수돗물이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깨끗하죠. 네. 네.
세균도 이렇게 검사해보면 수돗물은 안 나오고 오히려.
네.
그런데 미국에 이제 같은 경우에 땅덩이가 크니까. 근데 루이지애나주에서 이 수돗물을 썼는데 그 수돗물에 아메바 오염이 좀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두 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메바 감염 어떻게 일어났지?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비염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비염 환자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 네티팟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세척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감염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FDA에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이제 그냥 아무 물이나 쓰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된 깨끗한 물, 또는 뭐 멸균 정제수나 끓였다 식힌 물,
네.
이렇게 권장 사항까지 내놓은 게 이제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정수된 상태의 그런 깨끗한 일반적인 물을 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소금기가 조금 있는 물을 쓰는 게 나은 건지도 궁금해요.
아, 네. 일단은 소금을 넣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떤 분들은 소금을 넣는 게 이제 뭐 세균 죽이려고. 네.
소독하는 개념으로.
네. 소독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아.
네. 그 정도 넣는다고 살균은 안 되거든요. 보통 이제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네.
거기 이제 용기가 있으면 용기에 표시된 선까지 맞춰서 그 전용 소금을 넣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생리식염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농도, 우리 몸의 그 체액 농도하고 동일하게 맞춰지게 돼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맹물을 쓰게 되면 코가 오히려 더 아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맹물로 이렇게 세척하는 건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아.
실수로 이제 코로 물 들이키면요.
네.
코 굉장히 아프잖아요.
약간 매운 느낌까지
네.
나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있는 체액, 점액 이런 데는 전부 다 생리식염수하고 마찬가지로 0.9%에 해당하는 소금물 농도하고 맞춰져 있는데 맹물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 삼투압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이 심해요.
네. 네,
그래서 삼투압을 맞춰 놓은 생리식염수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소금을 거기에 알맞은 농도로 타서 쓰시거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또 코가 막혔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막혔을
네.
때. 그런 때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용 소금 들어있는 거를, 이제 한 팩을 넣을 거를 두 팩을 넣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코가 좀 막힌 게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요. 또 식염수 분무하는 그런 그 약도 있거든요.
네.
일반의 약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코 막혔을 때 쓰는 거는 3%짜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막혔을 때는 그런 걸 사용하시고
네.
평소에 세척을 할 때는 0.9%에 맞춰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코세척을 잘못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뭐 부작용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요.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예민하셔가지고 식염수로 코를 세척을 해도 좀 따끔따끔하거나
네.
화끈거리거나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특히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용 소금 중에도 조금 더 이렇게 마일드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을 하시고
네.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오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도 오염되면 안 되고 또 기구가 오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구를 어떤 분들은 이제 물을 기구에다 넣어놓고
네.
소금 탄 다음에 그거를 조금씩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쓰고 한 뭐 몇 시간
그냥 놔뒀다가 네. 또 사용하시고
그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든 거는 그때 그냥 다 쓰시고요.
네.
그리고 기구도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씨 춥고 그러면은 너무 찬물로 하면 좀 자극이 있으니까
네.
이제 적당히 미지근한 물을 쓸 때도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차가운 물이나 또는 뜨거운 물 같은 거 쓰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코 세척액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안 좋겠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자주 쓰게 되면 또 오히려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권해드리는 게 이제 하루에 한 번. 또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나는 그거보다 덜 자주 쓰고 싶다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마 이 코 세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코에 좀 불편감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사용하시는 다른 약하고 같이 쓰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게 혹시 있나요?
네, 이제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막힘 제거해주는 그런 스프레이나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거 처방받아서 쓰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걸 함께 사용하실 때는 약을 먼저 쓰고 코세척을 해버리면 약이 다
씻겨나가니까
코세척을 충분히 먼저 해주시고 코를 가볍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풀어주고 나서 한 뭐 3, 4분 기다렸다가 이제 그런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 세척액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대한약사회 약 바로 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심근경색입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휴대폰 뒷자리 0834번 쓰시는 분이 이제 정말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 오는 길목에서 건강한 아침 방송과 함께 운동을 하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시면서 조항조의 고맙소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조항조의 고맙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
Oh,